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진영호 목사님을 업어 키우느라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아, 제가 정말로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손꼽는 목사님이신데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말씀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1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입다의 등장을 하기 이전의 배경이 이제 10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입다의 이전 사사가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일이 이제 자신의 일을 다 하고 죽은 다음에 또다시 이제 평안해지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토착신은 뭐죠? 바알과 아세라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신까지 다 끌어다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유일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만이 아니라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맨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거 다 쓸어가고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노략질하고 이러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제 입다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입다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배경의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가 힘들다 그럴 때 이 족속들 다 물리쳐주고 너희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미온 사람과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족속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에도 내가 너를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때도 구해주고 이때도 구해주고 이때도 구해 돈 없다 그럴 때 교통사고 났을 때 네가 아플 때 네가 힘들다 그럴 때 그때마다 내가 구해줬는데 결국에 너희는 직장의 신을 섬기고 돈의 신을 섬기고 건강의 신을 섬기고 그 이기적인 마음의 신을 섬기면 좋아. 지금 힘들어? 니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한테 가봐. 그들에게 가서 지금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아, 또 쳐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했던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거절을 받고 나니까 뜨거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제는 말만이 아니라 나의 어그러진 성품, 나의 잘못된 죄악들, 내가 섬겼던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실제적으로 없애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시 슬슬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근심이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나가버려! 그럼 또 얘네들은 다른 때는 말 안 듣고 그때는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진짜로 나가. 진짜로 나가. 그런데 얘가 진심으로 돌아올 때 부모 마음에 내가 나가버려!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호적파! 라고 했지만 마음이 또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말 모처럼 한번 거절을 했어요. 그들한테 가봐. 난 몰라. 이제 난 너희들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하다의, 마음의 근심하다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죽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마치 생명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더라.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다르게 또 그 단어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 우리 삶의 질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존하시는 그 라이프가 너무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마치 생명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길로 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 근심하시더라. 아 좀 우울하신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나 제명에 못 죽을 것처럼 그 마음을 졸이는 그 마음 상태로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불쌍히 여기시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주인인 암몬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전쟁을 목전에 놓고 있을 때에 11장에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더 먼저 태어났겠죠.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이러한 배경들이 진행이 됐을 텐데 오늘 그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그 출생이 비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기생의 아들 입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생에게 낳아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번째 아내도 아니에요. 기생을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나가서 룸사롱이나 이런 그런 집에서 애를 낳아서 애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가 누군지 정체불명에 가족들이 달가올 리가 없죠.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애는 잘못이 없지만 그 남편이 믿기 때문에 이 애를 나의 애처럼 키우는 일은 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고대 시대에 인권이라는 것도 없던 시대에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쁘겠습니까? 그 아내가 잘해줬을까요? 말도 못하게 미움받고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성장함에 이제 본처도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힘이 생기니까 너 뭐야? 하고 확 몰아내버린 거예요. 성장할 때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했을 때쯤 되었을 때 쫓겨나서 유사는커녕 완전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자격도 없다. 저는 사실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때는 우리 때는 예방접종을 잘 안 했던 때여서 그렇다고 전후 세대는 아니에요. 전쟁 그 직전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보시지 말고 장티푸스 걸린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장티푸스 걸린 애들이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그 약이 독해서 그런지 그러면 여자애들도 머리가 듬성듬성하고 그런데 그런 애들은 언제나 놀림감이었어요. 그중에 가장 심한 남자애가 머리가 하나도 없고 얘는 아마 화상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썹도 없고 이 머리 표면도 얼룩덜룩하고 막 뻘겋고 하얗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애들이 모자를 안 쓰던 시절이거든요. 지금처럼 패션이 있던 때가 아니니까. 근데 그 아저씨들 쓰는 이렇게 앞으로 나온 모자를 걔는 항상 쓰고 학교를 오면 남자애들 하는 일은 걔 모자를 잡아서 하늘에 던지는 일이에요. 운동장에 나가서 애들이 축구를 하고 뭐 할 때 얘는 같이 노는 건 생각도 못해요. 얘가 있기만 하면 교실이든 어디든 그 모자를 최대한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있고 막 그러면 남자애들 까르르 웃고. 근데 제가 그게 기억이 선명한 건 그걸 보는 내가 너무 민망하고 창피한 거예요. 다수의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는 가족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자기네 부족들 또 그 이스라엘 전체 그 자기네 지파의 사람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아서 이제 쫓겨나서 조롱거리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퇴출되어 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입다가 쫓겨나서 요즘 한국에서 나온 드라마로 치면 역적? 홍길동, 물론 좀 여기는 그 가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넣었지만 테러리스트 같은 집단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입다가 쫓겨나서 그 근방에 있는 그 동굴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막 지낼 때에 좀 그런 잡녀들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살고 있을 때에 아까 제가 10장에서 말씀드렸던 암몬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국경까지 와서 뭔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자 그 길리앗 지역의 장로들이 이걸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 입다 말고는 없어. 그래서 장로가 입다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럴 때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상황의 내용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살 때에 마치 그것이 나의 삶을 쇠사슬로 묶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입다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고 지역을 선택한 적도 없어. 그냥 나아보니 내 신분이 이래요. 나아보니 내 건강이 이래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당하는 거면 억울하지는 않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무언가가 나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닥쳤을 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럴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내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시기를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그 인생 전체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기대 없던 인생에서 기대 이상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입다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영역에서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천대받고 거절당하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협상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계속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아버지는 뭐 잘해줬을까요? 뭐 마지못해 데리고 들어왔지만 그의 의붓 어머니도 그들의 자녀도 그 동네 사람도 나중에 본문에 보면 나와있지만 그 장로들도 그 동네의 유지들과 어른들도 얘를 아주 우습게 봤던 거예요. 놀리고 거절했던 입다의 인생에서 환대받던 시절이 없어요. 모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게 입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입다는 다른 사사들과 완전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길라 장로들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하자 이제 이 입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가 예전에는 나를 그렇게 박대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돕자고 하느냐? 싫어. 이러지도 않았고 그래? 내가 도와줄까? 가지도 않았어요.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멸시했지만 지금 만약에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면 어떻게 할래? 너희들에게 뭔가를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제시하기를 만약에 내가 저 암몬족 속을 무찌르면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신의 인생이 쓰레기와 같이 버림받았던 인생에서 스스로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들과 함께 지혜롭게 협상해서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국내적으로는 그 장로들과 이렇게 협상해서 그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만 대내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암몬과 전쟁에 붙었을 때에 가자 해가지고 가지 않아요. 사신을 보내요. 너희들 왜 그러냐? 암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있는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어. 바깥에서 이따 가나안에 오면서 우리가 쫓겨난 거야.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차지해야 된 땅이야. 마치 우리나라의 독도의 분쟁처럼 이건 우리 땅이야. 여기서는 또 우리 땅이야.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분쟁을 일으켜서 싸움을 하려고 할 때에 사신을 보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할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저기 이집트에서 올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어. 너희는 싸우지 마라. 피해를 주지 마라. 여기는 걔네들 땅이니 돌아가거라. 마지못해 지나게 되면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조용히 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해치고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싸워라 해서 왔는데 그중에 암몬은 없었어. 다시 얘기할게. 니들이 역사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역사야. 하나님은 쓸어버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입다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역사의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암몬을 향하여서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오해를 풀려는 작업을 두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양보하지 않죠. 왜냐하면 원래 의도가 그걸 왜곡해서 얘네에게 침공을 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입다가 지혜로워졌느냐. 생존이 어려웠고 사는 것이 고통이었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나를 무시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 내가 준 것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것, 그런 협상가로 하나님이 입다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이게 제 기억에 아마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건데 화질이 좋지 않아 그런데 이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이 아마 사이즈가 세종문화회관보다 크다고 합니다. 공통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은 종이로 만든 집이에요. 상상도 안 되죠. 우리에게 종이는 글씨 쓰고 물에 젖으면 이렇게 구겨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로 이렇게 멋진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뭐냐 하면 난민을 돕고 싶은데 자재를 실어오기가 너무 힘들고 무겁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나중에 치우려면 그게 또 이 재활용이 안 되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건축가가 연구를 해서 종이를 다져가지고 저 우리로 치면 화장실 휴지 봉 같은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처리를 해서 기둥을 만드는데 저 기둥이 콘크리트의 80% 하중을 견딘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하지만 가벼운, 하지만 저렴한, 그리고 저거를 무너뜨릴 때 환경을 해치지 않고 금방 또 해체할 수 있는, 저렇게 해서 도서관을 짓고 세종문화회관보다 더 큰 박물관을 지었다는 거죠. 종이를 바라보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재료는 내가 상상한 대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이 있으시죠? 잘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 나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로 섬겨야지.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로 섬겨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나의 성품, 나의 못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저렇게 위대한 건물을 만들듯이 상상할 수 없는 재료로 상상 이상의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엇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소망을 갖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고 싶은 나의 성품, 나의 출신 성분, 나의 지난 날, 이거는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후회스러워. 너무 아니요, 너무 창피해.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입다의 출신 성부는 입다의 전반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그의 후반부를 빛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아이는 참 이런 면이 소중해. 이 아이는 이런 면을 잘해서 이걸 시켰으면 좋겠어. 그게 인간이 보는 안목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얘는 이거는 고쳤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잡기에 능했어요. 운동, 하여튼 동그란 공만 가지고 하는 건 뭐 배구든 농구든 뭐 다 잘했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면 체육 선생님이 너 운동할래? 무용 시간에 무용을 하면 무용 선생님이 너 제발 무용해라. 아, 뭐 제발. 죄송합니다. 제발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무용해라. 몇 달을 쫓아다니시면서 그랬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너 대회 나가자. 또 피아노도 배우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뭘로 쓰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중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해서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가슴 떨려하고 제가 죽는 날까지 하고 싶은 게 글쓰기예요. 벌써 이제 다음 주에 책이 또 한 권 나와서 16권의 책을 썼는데 제 인생의 목표가 50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엄마 오래 살아야겠다. 계산해보니까 120은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 두고 봐. 1년에 막 3권씩 막 써냈어요, 제가. 제 인생에, 제 생각에 70 안에는 50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0권을 다 쓰고 나면 저는 100권에 도전할 거예요. 물론 여전히 책은 잘 안 읽지만 책을 쓰기 시작한 때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천재적인 글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이때까지도 단 하루도 그 기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못하는 거고 가장 부러웠던 것인데 너무나 절박한 환경으로 저를 밀어버리시니까 돈 벌 국리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래 말하듯이 쓰자 해가지고 베껴내가지고 썼던 책이 첫 책이었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들어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에 아 너무 초라하고 너무 창피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상한 재료를 가지고 멋진 거를 이루어낼 때 가장 쾌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쓴맛을 볼 때에 그때가 죄를 가장 덜 짓는 때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때가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왜 이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3년이면 됐잖아요. 5년이면 됐잖아요. 좀 더 빨리 끝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요. 나중에 사사기를 읽을 때 참고하시기 바라요. 사사들이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마 온니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온니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마자 반응해서 전쟁에 완전하게 승리하고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사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악해지는 거예요. 죄가 더 관영해지는 거예요. 점점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 나중에 삼손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전혀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딴짓만 해.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장난치고 그 남은 힘을 가지고 뭐 사자나 때려잡고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다 딴짓만 해요. 그게 삼손의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사사들의 반응이 점점 느려지고 있고 사역하는 그 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입다가 있던 때는 후반이란 말이에요. 후반에 입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성령의 그 임재를 받고 그 포도틀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막 테스트해요. 옛날에 온열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딱 임했으면 그냥 나가자 하는데 하나님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의 사사들도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에 그 뭐 바알과 아세라만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있는 신들을 다 섬기고 있을 때에 그나마 입다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힘들었어 사는 게. 바람을 필 여유가 없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디 가서 그 저기 도박을 할 수가 없어. 오늘 내가 너무 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서 그 고난의 때가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절박한 때가 되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좀 저들보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서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울도 그랬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더한 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을 때, 너무 힘들 때,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제 큰아들이 26세 암에 걸렸었는데 얘를 치료하는 1년 동안은 하나님 말고는 거의 기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뭔가 좀 뭐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잔잔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이 길어질 때마다 저는 이것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참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길어질 때 마음이 막 즐거워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가서 막 난장 피고 막 도박하고 뭐 여자 쫓아다니고 죄송합니다. 남자 쫓아다니고 남자만 바람 피는 것처럼 뭐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보존하시는 때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 안에 우리는 또 콜링을 받고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했을 때 절대로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들어가려고 할 때의 상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 입다에게 임했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딜이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 이제 나아갈 때 전쟁 이제 암몬이 여기 있어요.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서원을 했어요. 전쟁에 이겼어. 너무 기뻐하고 집에 왔는데 무남 동녀 외딸이 나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내용이 길지만 외딸을 번제물로 바쳤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필 왜 하나님은 외딸을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셨을까? 자신이 서원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반전이 있는데 이 입다의 서원은 완전히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쓰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근데 우리는 때로 오바, 오바, 생오바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내가 이거라면 하나님 내 집을 팔아서 천만 원을 헌금할게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그게 막 부담이 되니까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 이거 하면 하나님 365일 내가 새벽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젯밤에 일이 터져서 그런 거 아시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서로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다른 인권들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입다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보이는데 자식을 바치는 건 모압이나 암몬의 신이 하는 짓이에요. 완전히 이방신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입다는 그것이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좋은 재료로 쓰시는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번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혹은 집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아니면 뭔가 사역자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그걸로 나의 행동이 온전할 거라고 기억하면 절대 그 무리 아닌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오염된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왔던 나의 습성들이 나로 하여금 왜곡된 헌신, 왜곡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입다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약간 과시욕이라고 생각해요. 보여주려고. 나의 헌신을 누가 봤으면 내가 이 정도야 너희들 못하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있으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겼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안 드러나도 되잖아요. 근데 마치 나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나의 이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인 것처럼, 결국엔 조종자는 누구예요? 내가 조종자예요. 내가 드론을 조종해서 하늘로 띄우고 내리고 한 것처럼, 와 대단하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이 응답했어. 하나님의 주도성이 아니라 나의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건 오염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지만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뽑혔다고 해서 여러분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진흙탕이에요.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는 진흙을, 죄라는 진흙을 저벅저벅 밟으면서 하루 종일 살다가 들어와서 말씀으로 씻고 샤워하지 않으면 그 짧은 순간 깨끗할 뿐이에요. 이 예배드리는 짧은 순간 깨끗할 뿐이지 신발 신고 나가면 우리는 또 저벅저벅 우리가 날아다니지 못하는 한, 그럴 때에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나를 쓰셨으니까 이번주에도 온전하게 쓰실 거라고, 그래서 내 판단력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이교적인 습성들, 내가 봐왔던 다른 사람들의 모델들, 많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혹은 저들 앞에 내가 뭘 보여야지,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의식들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더 온전히 쓰임받고 더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노력하지 않는 한 자기의 무남 동료 외딸을 죽이는 그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이 딸이라고 정해졌을 때 마음이 바뀌었겠죠. 솔직히 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입다는 바꿨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했네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랬으면 좋은데 그때 문화가 얼마나 이교적이었으면 그 딸이 그래요. 아버지의 결정이시고 헌신이시니 따르겠습니다. 두 달만 주십시오. 놀고 오겠습니다. 두 달 놀고 와서 끝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나 너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랬다가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마음을 바꿔요. 자신의 권위, 말씀에 대한 권위 다 필요 없어. 나는 얘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거 다 취소할 수 있어. 하나님조차도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 안에서 자신의 뜻을 바꾸는데 인간이 뭐라고 자녀에 대한 사랑 앞에 자존심을 세우냐 말이에요. 자기의 그 입신 그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그 욕구를 차지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자존심을 세우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신앙적인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거나 헌신을 증명하고 싶거나 무언가 내가 어우 잘했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교회를 섬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지만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기 위하여서는 목사님부터 또 우리 집사님 또 어린아이 주일학교까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오염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경험들이 내 뇌에 박혀있어 뿌리채 뽑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신선한 헌신이란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뇌를 주장해 주시고 내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는 때 너무 좋죠.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돌아가면 나는 변화됐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습관들이 다시 재작동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 습관들과 싸우는 일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나는 버린 재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재료로 놀라운 것을 만드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내어드리고 그렇게 내어드려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끝까지 겸비하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또 나의 고정적인 관념들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결한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단은 버려질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인생이지만 모든 사람의 상상을 뒤엎고 기대 이상의 인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내 스스로 버리고 싶은 것들 많이 있죠.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로 쓰실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것,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힘드시겠지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는 훨씬 더 죄를 덜 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물들었던 시간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부르시